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 부대를 독자적으로 파병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오늘 현 중동 정세를 감안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우리 선박의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청해 부대의 파견 지역을 일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해 부대의 작전 범위를 현재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아라비아만까지 3배 이상 넓히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 부대가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더라도 한국군은 필요한 경우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와 협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정보 공유 등 협조를 위해 청해 부대 소속 장교 2명을 연합체의 연락장교로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과 이란과의 긴장을 고려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과 이란 모두 한국 정부의 파병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한국의 파병 결정을 환영했지만 이란은 이해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관측통들은 한국의 이번 결정이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한국 정부의 남북협력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공군 정찰기가 남한 상공을 13일 만에 또다시 비행했습니다.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 공군 정찰기 리벳 조인트가 한국 상공 3만 1000피트를 여행했습니다. 이 정찰기는 이달 초 4일 연속으로 한국 상공 비행에 포착된 바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연말 당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 미국을 상대로 충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를 예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전략무기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고도화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에 있는 수도 바그다드의 그린존이 또다시 로켓포 공격을 받았습니다. 언론들은 바그다드 내 정부 건물과 외국 공간에 있는 그린존에 카투사 로켓 3발이 떨어졌다고 이라크 경찰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번 로켓포 공격은 바그다드 외곽의 사파라니아 지역에서 시작됐으며 그중 2개의 로켓이 미국 대사관 근처에 떨어졌습니다.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단체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대체로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를 공격 주체로 지목해왔습니다. 앞서 미국이 이란군 혁명수비대 쿠두스군의 카셈 솔라이마니 사령관을 사살한 뒤 이란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탄도미사일 공격을 단행하는 등 양측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을 통해 전염되는 것이 확인됐다고 중국 당국이 밝혔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어제 중북 우한과 남부 광둥성에서 발생한 환자가 사람 간 접촉으로 감염된 것을 확인했다며 이번 주 89세 남성이 사망해 우한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4명으로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진 15명도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바이러스가 베이징, 상하이, 광둥성 등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중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태국 2건, 일본 1건, 한국 1건 등 4건의 발병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가 권력 구조를 개혁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러시아 대통령실이 어제 밝혔습니다. 이번 개헌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국가평의의 역할을 강화하고 현행 대통령 3연임 불허 조항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개헌안은 하원과 상원의 승인을 거쳐 채택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스위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인 다보스 포럼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 현지에 머물며 다보스 포럼 기조연설 외에 이라크와 파키스탄, 스위스 정상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21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 한국 국민, 외국인의 남북 연계 관광 등을 골자로 하는 북한 개별 관광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남북 협력보다 대미 압박과 협상을 통한 제재 해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러시아 아태 연구센터장이 진단했습니다. 미군 고위 당국자가 최근 북한의 미사일 고도화 속도가 위협적으로 빠르다고 밝힌 가운데 미사일 전문가들은 외부의 지원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8도에서 0도, 낮 최고는 영하 5도에서 영상 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남북 협력 차원의 북한 개별 관광 구상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동력 마련과 관계가 있지만 북한의 호응이 관건이라는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한국이 추진 중인 북해의 금강산 개성 방문, 한국 국민의 제3국을 통한 북한 지역 방문, 외국인의 남북 연계 관광 허용 등 세 가지 형식이 될 전망입니다. 이는 한국통일부가 20일 발표한 개별 관광 참고 자료의 주요 골자입니다. 통일부는 특히 제3국을 통한 개별 관광에 대해 한국 국민이 삼지연 등 북한 지역을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현재 중국과 유럽, 미국 등에 있는 현지 여행사를 통해 다양한 관광 상품을 팔고 있는데 북한만 허락한다면 한국 국민들도 이 상품을 이용해 북측 지역 관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최근 양덕에 온천지구를 개장했고 원산 갈마 지역엔 4월 개장을 목표로 해양 관광지구가 건설 중입니다. 삼지연 지역엔 백두산이 있습니다. 통일부는 개별 관광에 따른 방북 비자와 관련해 북한 당국이 발급하는 입국 보증서 또는 초청 서류가 이에 해당한다며 한국 측 관광객의 신변 안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방북 승인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신변 안전 보장 문제에 대해선 사전 방북 교육 강화, 한국 측 안내원 동행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철 교수는 남북협력에 대한 이 같은 한국 정부의 노력은 결국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상 재개를 위해 개별 관광이라는 최소한의 동력, 즉 인센티브가 북한에 필요하다는 인식이란 겁니다.
관광은 사실 출발점이고 관광을 통해서 남북 간의 소통이 되고 또 남북 대화가 진행이 되면서 또 북미 간의 대화가 진행이 된다면 비핵화 협상이 다시 진행이 된다면 결국은 이제 이 관광이라는 것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나아가서 북미 정상 간에 체결된 이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하는 하나의 어떤 분위기 조성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임 교수는 개별 관광엔 북한의 호응이란 최대 한계점이 존재한다며 결국 관광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원하는 외화 수입을 얻기 위해선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가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미북 대화 교착 상황에서 어떻게든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해 미북관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는 기조가 한국 정부를 개별 관광에 매달리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개별 관광이 이뤄진다 해도 미북 관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개별 관광이 남북 관계 개선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북핵 문제라든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남북 관계 뭐 개선에 큰 기여를 하거나 또 북미 관계에 기여할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됩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남북관계 전문가는 한국 정부가 남북협력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결국 다가오는 4.13 총선과 지지층의 결집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실성이 없고 북한의 호응도 없는 상황에서 국내 정치적 고려 때문에 북한 개별 관광 등에 집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미국의 불신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한국통일부는 개별 관광이 유엔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며 제재 위반 여부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관광객을 모집하는 여행사의 제재 저촉 여부에 대해서도 관광객 모집은 단순 중개 행위로 북측 단체나 개인과 별개 기관이고 또 북측과 수익 배분도 하지 않는 만큼 안보리가 금지하는 합작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개별 관광이 제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컨더리 보이콧, 제3자 제재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법 전문가인 심상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방북 비자가 발급된다는 전제 아래 국민 개개인이 북한이 개설한 홈페이지를 통해 북측 관광을 신청하는 것 자체는 대북 제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쪽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금지할 방법도 없다는 겁니다. 다만 개별 관광객이 증가하면 할수록 한국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부분의 대북 제재에서는 북한의 대량의 현금이 들어가서 미사일이나 핵개발에 전용될 것에 대해서 이제 주의를 촉구한다는 표현이 들어있으니까 이게 아무리 개인적으로 방북 신청을 하죠. 관광 신청을 하고 가는 것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몇십만 명이 가게 된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건 결국은 대북 제재의 취지와 어긋나는 행동이니까 그 자체를 위반으로 보기 힘들지만 약간 정치적인 부담을 안게 되겠죠.
신 교수는 한국인의 개별 북한 관광의 경우 세컨더리 보이콧에 적용되지 않지만 북한을 다녀온 사람은 무비자 미국 방문이 어려워진다며 북한 방문 자체가 미국 방문에 걸림돌이 될 여지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을출 교수는 결국 관광 사업이 어떻게든 성공해야 김정은 위원장의 체면도 설 것이라며 비핵화 진전을 위한 측면에서 미국의 전향적 사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 관광객이 가장 환영할 만한 외국 관광객이라고 할 수는 있죠. 이게 제재라는 상황 때문에 자기들 원하는 대로 잘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어떻든 관광 사업이 성공해야 이 김정은 위원장의 체면이랄까 위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운신의 폭을 넓혀줘서 비핵화 관련해서도 좀 더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한국통일부는 개별 관광 추진을 놓고 북한과 어떤 식으로 협의하고 접근할지 등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정부가 세 가지 형태의 대북 개별 관광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북 반입 물품 면제, 북한 관광 이후 미국 비자 발급 등 앞으로 한국 당국이 유엔 안보리와 미국 등과 협의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한국통일부가 20일 북한 개별관광 참고자료를 발표하며 세 가지 형태의 대북 개별관광 구상을 밝혔습니다. 첫째는 한국에서 북한으로 직접 올라가는 방식으로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과 개성지역 방문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인들의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개별관광입니다. 한국통일부 관계자는 기존 협력사업체를 통한 단체 관광 방식이 아니라 비영리단체 혹은 제3국 여행사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북측의 초청 의사를 확인한 후 승인을 받아 평양, 원산 등을 관광 목적으로 방북하는 형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중국 등의 현지 여행사가 관광객을 모집해 패키지 방식으로 북한 관광을 진행하듯 한국인들이 이를 통한 방식으로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는 외국인들의 남북 연계 관광, 즉 제3국 여행사의 외국인 남북 왕래 관광 프로그램 허용입니다. 한국통일부는 개별 관광이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 아닌 만큼 이 세 가지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는 별개로 개별 관광 시행과 관련해 한국 당국이 미국 그리고 유엔 안보리 등과 협의해야 할 사안은 남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북 반입 물품과 관련한 제재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의 모든 기계류 공급과 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휴대전화, 노트북, 배터리 등 관광객들이 북한으로 들어갈 때 소지하는 물품이 대북 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호주, 캐나다, 유럽 국가 등 이미 여러 나라에서 관광객들이 개별적으로 북한을 관광하고 있는 만큼 특별히 엄격한 잣대를 갖고 한국의 상황에 들이대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개별 관광을 위한 방북 경로 역시 한국이 유엔사와 협의해야 할 사안입니다. 관광객들을 태운 버스가 비무장지대 DMZ를 통해 북한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의 승인이 필요한데 현재의 유엔군 사령관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이 맡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개별 관광이 제재 대상이 아닌 만큼 이와 관련해 유엔사와 별도 협의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과거 유엔사의 불허로 남한에서 북한으로 건너가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해 초 한국 정부가 북한에 지원할 타미플루를 싣고 군사 분계선을 통과하려 했지만 유엔사가 이를 대북 제재 사안으로 보고 불허해 결국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결국 이 부분 역시 유엔사와의 긴밀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입니다. 미국과 한국 간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또 다른 분야는 미국 비자 관련 부분입니다. 지난해 미국은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방북 이력이 있는 한국인에 대해 전자여행 허가제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여행 허가제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한 38개 나라 국민에게 관광과 상용 목적의 경우 비자 없이 미국을 최대 90일간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북한을 다녀온 사람은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해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미국 대사관을 직접 방문해 인터뷰도 해야 해 무비자 입국 제한은 사실상 제재로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 비자 신청 시 불이익이 없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개별 관광 등 한국 정부의 구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비핵화 합의 이행에 긍정적인 기여는 얼마든지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So without getting into the specifics of the individual project, we always welcome the positive contributions of the South Koreans, the Japanese.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있을 때까지 제재는 유효하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Sanctions would remain in effect until both sides were able to.
미국 정부는 개별 관광 등 한국 정부의 남북 협력 사업과 관련해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을 미한 워킹그룹을 통해 다뤄나간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은 한국 정부가 대북 개별 관광과 관련해 사전에 협의를 구하거나 문의한 부분이 있는지 묻는 VOA의 질문에 한국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긴밀히 관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은 남북 협력보다 대미 압박과 협상을 통한 제재 해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러시아 전문가가 진단했습니다. 북한의 농업 등 경제 개선에 관해서는 과거 중국의 성공과 옛 소련의 실패를 예로 들며 사유재산을 허용하지 않고 통제 경제를 유지하는 한 성공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러시아 국책연구기관인 과학아카데미 산하 국제경제국제관계연구소의 부원장을 지낸 바실리 미헤예프 현 아태연구센터장을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미북 대화가 장기 교착 상태에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남북 협력을 적극 넓혀가면서 비핵화를 추동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호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This is not something unusual or unpredictable.
내 차가운 반응은 새삼스럽거나 예상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북한 당국의 협상 논리는 남북 관계 촉진이 아니라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한 제재 해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미북 간 비핵화 중재 역할을 계속 원하지만 북한의 대남 메시지는 우리는 그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북한은 문 대통령이 대북 경제 지원과 원조 약속을 지키지 않다가 이제 총선 등 일부 국내 문제 때문에 그것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그런 게 필요 없고 미국과 직접 상대하겠다는 겁니다.
북한 당국이 한국 정부의 제의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Yes, in North Korean's eyes, yes, I think it is. I think the policy of engagement.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관여 정책을 통해 남북 관계를 촉진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도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문 대통령의 관여 정책은 장기적으로 옛 소련이나 동유럽 공산 국가들처럼 북한의 변화를 궁극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목표가 있을 겁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그런 시도가 소용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 당국은 탄핵과 대선 등 녹록하지 않은 국내 정치적 상황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압박하면서 직접 상대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작다고 전망하셨는데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The goals of two parts are absolutely opposite. America, United States, Russia as well.
과거 6자 회담 구도로 보면 다섯 개 나라와 북한 양측의 목표가 완전히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 등은 전술적으로 보면 북한의 핵 폐기를 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핵무기가 정권의 안전을 지켜줄 유일한 최선의 수단으로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재 해제와 현금 등 상대의 양보를 최대한 이끌어내면서 많은 단계들을 만들어 협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핵무기 해제는 체제 안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 힘들 겁니다.
그럼 김정은 위원장이 현 상황에서 추구하는 게 뭘까요?
What he is doing now through negotiations with Trump, what is he doing? Three purpose, three goals.
김 위원장이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통해 원하는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치적 시간을 버는 겁니다. 2년 전에 김 위원장은 군사 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직면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도 그런 언급을 하지 않고 대화를 얘기합니다. 둘째는 경제적 시간을 버는 겁니다. 한국으로부터 경제 지원과 원조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실패했습니다. 셋째는 기술 시간입니다. 핵물질과 미사일 관련 능력을 고도화하는 준비태세를 버는 시간입니다. 첫째와 셋째는 성공했지만 둘째 경제적 시간은 제재 유지로 한국의 지원마저 막히면서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제재 해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것은 한국이 아닌 북미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고 믿습니다.
북한에 관한 국제사회의 제재 효과에 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They work when you use them against market economy.
제재는 상대가 시장 경제 체제일 때 작동합니다. 민간인들을 겨냥할 때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같은 전체주의 정권은 외교나 현금 거래가 없기 때문에 작동하기 힘들고 위반 행위도 포착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재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북 제재가 효력이 없고 북한의 경제 상황이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No. It cannot be pretty good because the economic model it's command distribution.
아닙니다. 북한의 경제가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경제 모델은 통제 경제에 따른 분배 체제입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아주 깊고 구조적인 위기를 안고 있죠. 마치 옛 소련이나 동유럽 공산국가들이 붕괴할 수밖에 없던 경제체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늘 좋지 않고 시장은 회색시장이나 암시장 체제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김정은과 그를 둘러싼 10%는 제재 등 어떤 상황에서도 경제적 고통을 그리 겪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합시장 등 여러 곳으로부터 이득을 취하기 때문이죠. 뇌물이 만연돼 있고 관리들은 아주 부패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경제 가운데 농업 부분의 정면 돌파를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선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포전 담당 책임제 등 여러 개혁 조치를 주목했는데 성과가 미미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농업의 정면 돌파 구호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It's not reform, you know. The problem is that many experts, especially South Korean experts, they have lack of knowledge.
그것은 개혁 조치가 아닙니다. 문제는 한국의 많은 전문가가 사회주의 경제 체제나 통제 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개인의 사유화는 절대적인 금지 대상입니다. 개인의 영리를 위한 민간 경제 활동은 적이자 범죄입니다. 군대를 비롯해 여러 기업소가 사업 활동을 하지만 그게 민영화는 아닙니다. 고르바초프가 집권한 옛 소련의 상황과 당시 중국을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사유 재산을 허용했습니다. 경작지가 농가에 분배돼 자유로운 생산과 매매가 허용됐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옛 소련은 사유 재산을 절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을 받았던 소련 지도부는 더 부패하게 됐고 경제 개혁은 실패했던 겁니다. 사유 재산을 허용하지 않는 시장 개혁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유 재산은 북한에서 여전히 사상적으로 적입니다.
그래도 집단 농장 체제에서 분조원을 대여섯 명의 가족형으로 규모를 줄이고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 건 신선했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They can do it, but there is no legal basis for this. So it depends on whether the local
그렇게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도에 실질적인 법적 제도와 보호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지역 당국자나 당 비서 등 관리들이 그런 제도를 허용한다고 한 뒤 나중에 부족하다며 강제로 더 요구하면서 주민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뇌물이 성행하는 것이고 개선은 기대하기 힘든 겁니다.
올해는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를 체결한 지 30주년을 맞습니다. 두 나라는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한국으로 연결하는 파이프라인과 한반도 종단 철도 건설 등을 지지해 왔는데 북한의 미온적 반응으로 진전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도 있었는데 걸림돌이 뭔가요?
My argument is we are talking about it for 30 years, no result. What's the problem?
우리는 그 프로젝트를 거의 30년 가까이 얘기했는데 결과가 아직 없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안전 문제입니다. 누구도 지금 상황에서 북한에 투자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대북 제재도 있지만 투자 위험 때문입니다. 둘째는 더 큰 문제인데요. 북한이 시장 경제 사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 원칙을 적용하기 힘들고 투자금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든 민간인든 투자에 너무 큰 위험이 따릅니다. 시장 개혁이 개방과 이런 투자를 이끌지만 북한의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몇 년 동안은 한러 프로젝트가 실현되는 것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말씀이시군요.
Yes, it's diplomatic bureaucracy. You know, it's the logic of the diplomatic bureaucracy. If you say, oh, let's make
외교적 관료주의입니다. 외교적으로 남북러 3자 프로젝트를 하자고 말하지만 누가 투자할 것인가 물으면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겁니다. 북한이 안보를 우려하는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정상적인 경제, 정상적인 조건 없이 진전이 힘들다는 겁니다. 함경북도 청진을 봅시다. 러시아 국경과 가까운 청진에서 평양까지 거리는 700km 정도 됩니다. 하지만 걸리는 시간은 7일이 걸립니다. 7시간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문제가 하나 있으면 다른 문제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옵니다. 외교적으로는 그런 프로젝트가 매우 좋다고 하지만 이런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전을 기대하기 힘든 겁니다.
러시아 국책연구기관인 과학아카데미 산하 국제경제국제관계연구소의 바실리 미헤예프 아태연구센터장으로부터 한반도 관련 사안에 관해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미군 고위 당국자가 최근 북한의 미사일 고도화가 속도가 위협적으로 빠르다고 밝힌 가운데 미사일 전문가들은 외국 과학자 등 외부 도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외부 도움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강구한 것이 빠른 개발의 배경이라는 지적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존 하이튼 미 합참차장은 지난 17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강연에서 북한의 미사일 고도화가 빨라진 배경에 김정은 위원장이 선대와 달리 실패를 용인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The engineers and scientists that failed were not treated well. Kim Jong-un realized that that was not the way to go fast.
하이튼 차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 발사에 실패할 경우 관련 과학자들을 징계했던 선대들의 방법이 잘못됐다는 점을 깨닫는 점이 가장 구별되는 특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사일 역량 고도화를 위해 외부의 도움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구서 선임연구원은 20일 VOA에 자신이 면담한 북한 고위 망명자의 발언을 토대로 1990년대부터 100여 명 규모의 옛 소련 출신 핵미사일 과학자들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획기적인 도움을 줬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Russian scientists, 50 of them working on nuclear weapons and 50 of them working on ICBM.
옛 소련 과학자들이 여전히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 들어 과거에 제한됐던 권한과 역할을 대폭 확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냉전 당시 미국과 소련의 로켓 공학이 급속도로 발전한 것도 2차 세계대전 뒤 망명한 독일 출신 미사일 과학자들과 이들의 효과적인 관리 체계가 배경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독일의 V2 로켓 개발을 주도했던 베르너 폰 브라운 박사가 미국의 망명에 22여 년 동안 미 국방부와 항공우주국 등의 고위직을 두루 지내며 개발체계 선진화에 기여한 점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옛 소련 출신 과학자들이 북한에 유입된 지 22여 년이 지난 현재 그동안 이들로부터 전수받은 지식 일부를 양산화하는 지식 기반 체계를 구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종관도 옛 소련 붕괴 이후 실직하게 된 과학자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You know, traveled to North Korea and provided technical information on missiles.
이들이 여전히 북한에서 활동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 획기적으로 속도를 올리는 데는 이들이 결정적 기반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세이모 전 조종관은 그러나 추가적인 장거리 미사일 실험 없이는 성능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북한이 제한된 실험 환경에서 당분간 고체 연료 전원에 집중하겠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know whether they're 5 years or 10 years or 20 years away. I don't know. I think they're technically capable of doing it, but it's going to take time.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박사는 북한이 취한 방식은 외부 도움에 의존한 최단 지름길 걷기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1990년대 유입된 옛 소련 과학자들이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실험과 양산을 할 수 있는 기반 산업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실러 박사는 외부 과학자 관리 외에 미사일 엔진 등 핵심 부품 밀수 가능성을 지적하며 북한의 개발 속도는 무기체계 확산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 해군이 시어도 루즈벨트 항공모함 전단을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임무 교대를 위한 계획된 이동이라는 분석이 우세하지만 한반도 상황을 비롯한 변수에 따라 임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핵 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호를 비롯한 미 해군 제9 항모강습단이 17일 모항인 샌디에고 노스아일랜드 기지를 떠나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수병 6천여 명 규모의 구 항모강습단은 루즈벨트호에 탑재된 FA-18 주력의 11 전투비행단과 타이콘데로가급 유도미사일 탑재 순양함 벙커1함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알레이버크급 핑크니 이지스 구축함 등 6척의 군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 해군은 해양안보의 실현과 국제법에 부합하는 공해에서의 자유보장, 지역안전과 번영을 위한 동맹국들과의 협력 구축 등이 이번 배치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튜 베이커 구항모강습단 사령관은 루즈벨트 항모강습단은 고강도의 훈련을 바탕으로 임무 수행 능력이 탁월하다며 어떤 임무든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항모강습단은 태평양 동쪽 절반을 담당하는 미 해군 3함대 소속으로 인도양에 이르는 나머지 절반을 담당하는 미 요코스카 해군기지의 제7함대와 꾸준히 공조해왔다는 게 미 해군 측의 설명입니다.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2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항모강습단 배치는 정기정비 등을 위해 계획된 대로 이동하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Around the world
전 세계 동맹국들과의 훈련을 실시하고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며 항행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전 세계에 항공모함 전단을 배치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항모전단의 이동은 일반적으로 임무교대의 성격이 강하지만 이번 배치의 목적을 단정짓기는 이르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0일 VOA에 항모운용원리를 설명하면서 루즈벨트호가 한반도 인근으로 향할 수도 중동에서 교대하고 돌아오던 다른 항모가 한반도 인근에 멈출 수도 있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That would be pretty unusual. The U.S. would be clearly trying to send a message to North Korea.
베넷 선임연구원은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 될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메시지를 보내기로 결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1, 2주 뒤에 알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루즈벨트호는 북핵 위기가 최고조였던 2017년 11월 로널드 레이건 후 니미츠호와 함께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연합훈련을 하며 북한에 강도 높은 무력 시위를 벌인 바 있습니다. 이번에 루즈벨트호를 필두로 하는 구 항모강습단이 7함대 구역에 배치되면 이 구역에는 일본 요코스카항을 모항으로 하는 로널드 레이건호와 함께 두 척의 항공모함이 활동하게 됩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급감했던 북한과 러시아의 무역이 회복 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양국 간 교역은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러시아 수입액이 4천만 달러를 넘겼습니다. BOA가 국제무역센터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11월 사이 북한의 대러시아 수입액은 4,217만 달러였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본격화된 2018년에 3,208만 달러보다 약 32% 증가한 것으로 아직 12월 한 달이 남아있지만 전년도와 비교해도 이미 1천만 달러 많은 액수입니다. 비록 제재 이전인 2016년에 6,805만 달러보다는 여전히 적은 수준이지만 전체적인 수입액이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북한이 가장 많이 수입한 물품은 광물성 연료로 석유 제품이 상당액을 차지했습니다. 정제유의 일종인 석유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금수품이지만 안보리가 정한 상한선 내에서 북한 반입이 가능합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들여온 광물성 연료 총액은 지난해 11개월간 약 2628만 달러로 전년도에 2161만 달러보다 약 500만 달러 많았습니다. 이어 동물성 유지와 제분 제품이 러시아로부터 들여온 품목 2위와 3위에 올랐으며 곡물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중 동물성 유지를 제외한 제분 제품과 곡물은 수입량이 전년도에 비해 각각 60만 달러와 140만 달러 높아졌습니다. 수입량 5위를 차지한 의약품 역시 2017년과 2018년 각각 58만 달러와 139만 달러치가 러시아로부터 수입됐었지만 지난해 11개월 동안 수입액은 239만 달러로 크게 올랐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수출액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북한의 대러시아 수출액은 231만 달러로 전년도에 198만 달러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북한이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145만 달러의 악기 제품으로 전년도 12개월의 수출액 143만 달러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 밖에 전년도까지 수출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던 가구 제품은 9만 3천 달러치가 러시아로 향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이 두 번째로 많은 물품을 교역하는 나라지만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북한 무역 상당 부분이 중국에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1개월간 북한과 러시아의 수출입을 합한 무역액 총액은 4,448만 달러로 같은 기간 집계된 북중 무역액 25억 1,811만 달러와 비교하면 1.7% 수준입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국제적십자연맹은 지난해 북한의 가뭄과 식량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6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맹은 가뭄 피해 지역에 이동식 수도 펌프를 제공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적십자연맹은 최근 발표한 북한의 가뭄과 식량 불안정 최종 보고서에서 지난해 5월 6일부터 5달 동안 진행된 특별사업에 26만 달러를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맹이 재난구 긴급기금으로 요청한 지출 내역을 보면 식수와 위생이 20만 5천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이를 통해 함경남도 정편군과 홍원군, 함경북도 운산군 등 주민 3만 4,414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연맹은 2018년은 북한의 작황이 지난 10년 새 최악을 기록한 해였다며 평양주재국제기구와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에 추가 대북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1월부터 5월 사이 북한의 강수량은 56.3mm로 1917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북한의 만성적 식량난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해마다 더 건조하고 더워지는 기상이변은 강우량과 토양의 습도를 낮춰 북한의 식량 사정을 악화하는 도전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 주민 42만 4,952명이 가뭄 피해를 겪고 있으며 전체 주민 40%가 식량 불안정 상태에 놓여 긴급 구조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폭염과 가뭄의 가장 큰 피해 지역인 함경남도 홍원시 운포리 등 세 곳에 이동식 수도 펌프 15개를 각각 배치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며 다른 지역에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폭염 대피용 대형 텐트와 정수기 제공, 모니터링과 자원봉사자 대상 가뭄 대비 워크숍 등의 활동 내역도 소개했습니다. 비료와 살충제, 제초제 공급을 확대해 전염병 확산 예방에도 나섰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지난해 5개월 동안 긴급 투입된 26만 달러는 벨기에와 영국, 캐나다, 덴마크, 독일, 한국, 일본, 뉴질랜드, 스위스 등 15개국과 적십자협회 등 단체들이 지원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IFRS는 당초 지난해 5월에서 8월 석 달로 계획했던 가뭄과 식량 부족에 대응한 긴급 행동 계획을 10월 6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맹은 2019년까지 몇 년간 계속된 가뭄으로 피해 상황이 예상보다 컸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통일 지도와 내각 중심제를 강조한 이후 관영 매체들이 이행 과정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가 통제를 강화하는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연말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나라의 경제 형편이 눈에 띄게 좋아지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의 집행력, 통제력이 미약한 것을 그 원인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경제 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전략적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강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내각 책임제, 내각 중심제를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도들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현 시점에 통일적 지도와 내각의 역할이 강조된 것에 주목했습니다.
This is the time that he would normally be talking about completing the plan. The plan is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올해는 북한의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이 끝나는 해이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계획 완수에 관해 언급해야 하는 시기지만 관련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은 시장 경제 부문이 아닌 중공업 그리고 화학 철강 전력 산업을 포함한 계획 경제 부분이 대북 제재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극히 적은 투자와 중국으로부터 산업용 제품의 수입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이런 문제들이 국가의 계획 경제 체제에 큰 골칫거리들이라면서 따라서 김 위원장이 국영에 초점을 맞추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So this is, I think, is causing big headaches for the state's planning mechanism.
하지만 북한은 제재와 투자 부족 등의 현실 아래서 올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브라운 교수는 평가했습니다. 브래들리 맵슨 전 세계 은행 고문도 북한이 정답을 찾지 못했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압박과 제재 하에서 김 위원장이 이런 새로운 접근법을 추진하는 것이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It's not new that he's been pushing that agenda. But I think now it's all the more important to him, given the
제재 완화를 기대하지 않는 배경에서 김 위원장의 이번 전략이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각을 중심으로 한 통일적 지도가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뱁슨 전 고문은 북한으로서는 지금 외국의 자원 유입에 의존하기보다는 국내 경제의 효율적 작동과 내부적으로 경제 생산성과 성장률을 높이는 내수 주도형 경제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벤자민 실버스타인 스팀슨 센터 개건연구원은 김 위원장의 발언에는 경제 운영과 관련된 정책의 변화들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한 좌절감이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관영과 준민간기업의 경제활동을 통제하는 상당수의 중요한 정책 변화들이 있었지만 이런 변화들이 국가가 기대한 만큼의 성장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경제를 재정비하는 것과 관련해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실현하기 위한 강한 대책을 언급한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내부적으로 경제적 권위가 하위 단위로 이양되는 시기를 거친 이후 다시 보다 큰 중앙집권적 통제를 강조하는 시기로 되돌아간 점이 요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이 정확히 어떤 조치를 취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정책을 통해 진일보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정책으로 한 발짝 후퇴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도 김 위원장이 말하는 방식을 고려했을 때 국영기업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면서 이런 방향이 북한 경제에 더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언급한 재정비가 북한이 정말 실행해야 하는 개혁을 피하기 위한 쉬운 방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If we were talking about restructuring the entire economy in a way that moved toward a market, that would be great.
브라운 교수는 김 위원장이 시장 경제로 가는 방향으로 전체 경제 구조 조정에 관해 언급한다면 이는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시장과 돈주계층이 정치 경제에서 중요한 새로운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 통제를 강화하는 과거로 회귀하는 시도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so they have to find a way forward that accommodates the realities of the way things have changed.
북한 정부가 경제 조직, 국민의 기대와 노동시장 작동 방식 등에서 변화한 현실을 수용하는 진전된 방안을 찾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뱁슨 전 고문은 북한 정부가 시장 경제를 인정하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진 개혁을 추진하면 오히려 더 큰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의 뉴스 지다겸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부터 미 동부 메릴랜드주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리사 김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9년 11월 버지니아의 조지 메이슨 대학 한국학과에서 준비한 특강에 강연자로 초청된 오늘의 주인공 리사 김 씨.
준비 많이 했어요?
엄마니까. 네, 많이 했어요. 같이 이렇게.
아들이랑 같이 오셨네.
네.
오늘 얼마나 얘기한대요? 이런 스피치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죠?
조금 혼자 이렇게 하니까. 괜찮아요. 많이 연습했어요. 청력.
그래요?
학생들은 북한에서 온 이민자 여성의 그간의 여정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서해 쪽에, 서해 바다 쪽에서 살았는데 그 맑은 날, 안개가 없는 날이면 남쪽 땅, 그 백령도라는 남쪽 땅에
2016년 11월 한국 내 대북 인권단체 소속으로 미국을 방문했던 리사 씨 했던 때와 남다른 감회를 느꼈습니다.
완전 다르죠. 진솔하게 말을 하게 돼서 좋았어요. 네, 그때는 그냥 인권쪽만 말을 해야 됐어야 됐잖아.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쪽 말고 내가 원하는 쪽을 듣게끔 하니까 좋아.
리사 김 씨의 미국과의 인연은 2016년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간 지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이어지게 되는데요. 간단한 옷가방만 들고 왔던 첫 방문 때와 이유도 모습도 달랐습니다.
모든 은행거래 탐이 학교 들어가는 그 서류 몽땅 미국 간다고 하고 그 이게 주변 정리해야 되잖아. 정신없는 일주일 동안. 그리고 미국 갈 준비해야 되니까 뭐 다행히 아빠 엄마가 있으니까 정리 못하는 건 아빠 엄마한테 막 밀어버리고 엄마 이 집 좀 저거 어떻게 해 그냥 먹던 김치 먹던 된장 막 그대로 싹 먹고 어차피
2017년 2월 한국에 돌아갈 생각으로 왕복 항공권을 끊었던 리사 김 씨. 그 후로 쭉 리사 씨는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2005년 한국에 정착했던 리사 김 씨가 어떻게 한국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오게 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몸매도 이렇게 쫙 하는데 3일간 문자 안 와대요. 처음에. 그래서 아, 이 사람 좀 바쁜가 보다. 낮가밤이 좀 이렇게 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바쁜가 보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 하고픈 말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북한에서 뭐 했고 어떻게 북한 탈북했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어떻게 살았고 뭐 이게 쫙 쓰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아무 반응도 없는데 제가 이틀 3일 동안 이렇게 쫙 장문을 써요.
리사 씨는 북한 여성 인권 증언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간 후 미국에 거주하던 탈북 난민 기독교 목사를 알게 됐는데요. 기독교인인 리사 씨는 기독교 성도로서 목사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전문직으로 수년간이 소식을 주고받았다는 리사 씨. 이 목사가 미국보다 의료비가 저렴한 한국에 치과 치료차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목사님의 난처한 상황을 알게 됩니다.
마중락을 했던 사람이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공항에 새벽 1시인가 2시에 도착했어요. 근데 나한테 카톡으로 뭐라고 하냐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마중 나온 사람이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또 왔어요.
어쩔 수 없이 새벽 찬 바람을 맞으며 서울에서 인천 공항까지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막 눈 보라가 쌩쌩 보는데 막 엄마 있는데 딱 보니까 꽃집이요 완전히. 아니 그 첫 번째 만남이 얼마나 초라하게만 하고 나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뭐 세수가 뭡니까 뭐 화장이 그래가지고 둘 다 그냥 얼마나 초라할 때 만났는지 나를 보면 놓친데 갖고 그 남자 보면 완전 생명감이고 일단 가자고 하고 보니까 너무 추워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열나는 것 같아요. 약 주고 식사에는 아무것도 못 먹어도 돼. 죽을 또 쓰고 어머 그 다음부터 간호가 들어가는데 생각지도 못한 그 국가에서 준 집이라 되게 조그만데 여기는 지민이하고 저 자고 이쪽에는 이제 계속 밤새 기침하고 이제 막.
리사 씨는 몸을 추스른 목사를 위해 할 수 있는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3주쯤 시간이 흘렀을까요? 작은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요. 인터넷이 끊어진 이웃에서 잠을 자고 낮 시간에는 리사 씨 집에서 시간을 보냈던 목사의 한국 방문 이유 중 하나를 우연히 알게 됩니다.
청소를 가다가 핸드폰을 도둑 왔어요, 제가. 그래서 다시 거꾸로 다시 집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하루에 있었던 그다음에 그때 뭐 각국 교회 많이 또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고를 이제 담임 목사한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매일 보내고 해야 되니까 이제 우리 집에 와 그때 오전에 있었는데 딱 들어오는데 전화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그 크게 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방
본의 아니게 목사의 대화 내용을 듣게 된 리사 김 씨.
내가 어디 여자 마련놨는데 그 여자 만날 거야. 이제 이 말을 딱 내가 들으면서 이제 들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느낌이 뭐였냐면 뭐지? 뭔 여자를 본다고 하니까 만나봐라 이 말을 들으면서 내가 나갔어요. 이제 핸드폰 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는데 그 사람도 이거 화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바로 전화했어요. 전화 받더라고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뭐요? 아니 다른 여자 만난다는 게 뭐예요? 하니까 그럼 뭐 잘못됐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우리 집에 있으면서 다른 여자 보다는 게 말이 돼요? 하니까 진짜 저하고 뭔 일 있었나요? 우리가 뭐 약속한 것도 있나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할 말이 없어. 그 말을 맞으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를 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에 있으면서 다른 여자 보다니까 지금 제가 뭐가 이상해. 알았어요 하고 제가 먼저 끊었어요. 너무 이게 할 말이 없어가지고.
무턱대고 화를 내던 자신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리사 씨는 한 달여 동안 이것저것 목사를 위한 잔일들을 해주면서 전과 다른 감정이 생긴 것을 깨닫게 됐는데요. 리사 김 씨는 먼저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먼저 그랬어요. 우리 한번 진행해볼까요? 했어요. 우리 한번 친해보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막 이러니까 이렇게 그래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그 북한에 그걸 쫙 그래서 뭐 말할 새도 없었어요. 근데 막 북한에 그 있었던 뭐 생활에 대한 거 자기가 군대 때 뭐 이걸 쫙 말하는데 보니까 내가 북한에서 저런 남자하고 살고 싶다라고 했던 유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남자가 군대 나가가지고 18살에 군대 나가서 10년 동안 영감들 차를 몰았던 거예요. 근데 영감 차 모는 애들은 달라요, 수준이. 일반 병사하고 달라요.
평소 차분하고 조용하고 다듬어진 말씨와 행동의 배경을 알게 되면서 기독교 목사인 이 남성이 만약 내 아들의 아버지가 된다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봤던 북한 남자들보다 많이 깼어요. 깨고 이게 말할 때 되게 저리 있게 말을 하고 막 나처럼 성급하게 막 그냥 단어도 틀리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조곤조곤조곤하게 말하는 게 나하고 완전 다른 성격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기본이었어요. 딱 봐가지고 우리 아들 케어 못한다? 아들을 컨트롤 못한다? 그러면 안 오. 아무리 내가 저 근데 아들한테 하나하나 조곤조곤 말하는 거 보면
좋은 아빠가 될 수 있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예. 근데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계속 그
리사 씨는 이 탈북민 목사와 교제를 시작했고 결국 목사의 청혼을 받게 됩니다. 부부의 인연이 될 거라 그랬는지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는데요.
다행히 아빠 엄마가 있으니까 정리 못하는 건 아빠 엄마한테 막 밀어버리고 엄마 이 집 좀 저거 어떻게 해 그냥 먹던 김치 먹던 된장 막 그대로 싹 놓고 어차피 아니라 싶으면 나는 온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입던 옷 다 가져왔어요. 그래도 산다 난 살 거야 라고 다 가져왔어요.
리사 씨는 7살 난 아들 손을 잡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메릴랜드주에 거주하는 리사 김씨의 사연은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패전이 임박한 남군의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793년 1월 21일 프랑스의 마지막 황제인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처형됩니다. 16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른 루이 16세는 아내인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와 함께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고 이로 인해 프랑스 왕실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루이 16세는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국민에게 무리하게 세금을 거두게 되고 가난과 굶주림에 고통받던 프랑스 국민들은 루이 16세에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루이 16세가 군사력을 동원해 이들을 탄압하기 시작하자 파리 시민들은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기에 이릅니다.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루이 16세는 외국 군대를 동원해 혁명을 진압하려 시도하고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한 목소리로 루이 16세를 처형하라고 외치게 됩니다. 루이 16세는 시민들의 저항을 누르지 못했고 결국 1793년 1월 21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1954년 1월 21일 세계 최초의 핵 잠수함 로틸러스호가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처음으로 진수됩니다. 프랑스 작가 줄베르네 19세기 공상과학 소설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던 로틸러스호 그 상상이 현실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로틸러스호는 퇴역할 때까지 잠수 시간, 거리, 속도 등 모든 기록을 깨나갑니다. 이후 1958년 8월 노틸러스호는 북극해의 만년빙 밑을 지나 그린랜드 해까지 가는 데 성공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북극점 수면 밑을 통과한 잠수함으로 기록됩니다. 1980년 항해 임무를 마친 노틸러스호는 1985년 미국 코네티컷주 미 군함 노틸러스호 기념 박물관에 전시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 부대를 독자적으로